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을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와 연락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도 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핵 군축 회담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행한 화상 연설에서 자신의 첫 재임 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눴던 핵무기 감축 관련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당시 이 같은 대화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비핵화를 할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은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행한 화상연설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곧 만나게 되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압박을 계속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자신에게 말했었다면서 양측이 조속히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전 종전에서 중국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희망컨대 특히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마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이 리터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리터 사무총장에게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브루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루비오 장관이 첫 공식 외교 일정으로 다음 주 중남미 국가 파나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해운 주요 교역로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있는 파나마 정부가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물리고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하려 했다면서 최근 운하 통제권을 미국에 반환할 것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유가 하락과 함께 나는 금리를 즉각 내릴 것을 요구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금리는 전 세계에 걸쳐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금리에 대해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책임이 있는 이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8일 열리는 연준의 첫 번째 정책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필리핀 등 12개 나라 공정부대들이 일본에서 최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육군 제18공정군단 예하 제82공정사단 공보실은 23일자 보도자료에서 지난 12일 일본 후나바시 소재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의 공정부대가 연합공수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신속 대응 모의 훈련, 군사 장비 전개 등 복잡한 기동 숙달 훈련 등이 이루어졌다고 82 공정사단 공보실은 덧붙였습니다. 82 공정사단 공보실은 1960년대부터 새해마다 이어져온 이 훈련을 통해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 그리고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군사적 유대의 강화를 도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필리핀에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이 당분간 필리핀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필리핀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필리핀 루손섬 북부 모처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타이폰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프랑셀 마가레스 파딜라 필리핀군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타이폰 미사일 발사대의 배치 목표는 필리핀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운용 숙달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며 영내 안보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미사일 배치를 놓고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었지만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 핵 동결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북 간 제한적 합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틀간 최고 인민회의를 열었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재개를 시사하는 이딴 메시지에도 북한은 당분간 유동적인 정세를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었지만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겠느냐는 진행자 숀 해니티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전임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면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문제를 풀었고 그와 잘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었다면서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면서도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린 잘 지냈고 그가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엄청난 콘도 역량과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어 2019년 각각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 핵 동결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북 간 제한적 합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자석 대표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도부가 이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자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북한 문제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President Donald Trump will try to resolve both those issues, but he will also make North Korea a priority. That means he will focus on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경험이 있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핵 분열성 물질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재 완화와 궁극적인 해제, 정상적인 관계로의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President Donald Trump will try to do is to get North Korea to halt their nuclear tests, their missile launches.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위협을 설명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과 원하는 유일한 대화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인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란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과의 군비 통제 대화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대화 자체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 자산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도록 압박하고 미한 동맹과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중시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 완화나 종료, 한국 방위 공약 축소, 미한 억제력 약화 등 미국의 상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제한을 제한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제한 등 제한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앞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듯 경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는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미한 상호 방위조약 종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정상회담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동 휴전 유지뿐 아니라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인수에까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여러 중요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며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him.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핵무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그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의 결과는 일종의 군비 통제 회담일 것이라며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핵 동결이나 위험 감소 조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돼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은 군비 통제에 관한 것이 될 것이며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파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ould be a talk about arms control, and I think it would be destabilizing because both South Korea and Japan.
그러면서 이것은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22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두 장관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국 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을 미국으로 초대했다면서 양측은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재개를 시사하는 이딴 메시지에도 북한은 당분간 유동적인 정세를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결산과 올해 국가예산 등 7개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는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올해 국가예산이 국가방위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의 중요 부분들에서 자립경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선 예산 문제 이외에 건재공업법, 바닷가 양식법, 중앙재판소 사업청약,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 수정 등 국내 현안의 한정에 토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열리는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은 불참했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당초 영토조항 등 남북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하는 내용만 다뤄졌습니다.
이번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려서 모종의 대미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북한의 이런 침묵에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초강경 대미 대응 전략 수립을 언급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나서서 추가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기본 입장을 좀 강하게 세워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이나 동아태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겠다. 다만 이제 미리 선을 긋거나 어떤 입장을 표시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제한하진 않겠다. 아마도 그런 자세는 당분간 유지할 거예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이나 김 위원장과 관련한 발언들은 협상 재개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원하는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메시지도 담긴 만큼 김 위원장이 심각한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면 돌파전에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그 다음에 전화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전화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를 다시 시도할 뜻을 비췄는데요. 북한의 침묵에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미국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침묵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 구체적인 의중을 확인하려는 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갖고 북한에 접촉을 시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침묵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물밑 접촉을 앞둔 신호일 수 있다며 미북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대화에 호응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한이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 여부가 또다시 공개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나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외부 정세 불안정에 따라 개정 헌법 내용을 공개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통일과 민족 관련 내용 삭제, 한국과의 분쟁 소지가 큰 영토조항 신설 등이 가져올 파장으로 인해 북한으로 쏠릴 국제적 시선과 자칫 한국 정치 상황이 북한으로 프레임 전환이 될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은 김 위원장 체제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북한 당국이 헌법 개정 여부와 개정된 내용에 대한 공개를 계속 미루는 것처럼 여전히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1년이 넘어가면서도 이 문제를 공식화 못한다는 얘기는 한반도 이국가론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통일민족 개념 삭제, 북한만 영토로 규정하는 건 북한으로서도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이거든요.
한국통일부 김인혜 부대변인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말당 전원회의 결과를 승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 대외 메시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대외 메시지 발표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북한군 최근 동향 자료를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발표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지만 정찰위성과 ICBM 등 발사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인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4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데 합참은 북한이 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재개 메시지가 나오는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전략 도발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관망할 가능성,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 특히 기술적인 준비, 러시아의 협력도 다 포함해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정세를 유심히 관찰하는 맥락에서 전략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신중할 가능성도 잘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합참은 이와 함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4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다수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이 그 후속 조치와 추가 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측은 동계 훈련 중인 북한군이 과거와 다르게 훈련하는 정황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파병을 준비하는 훈련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 부대에 대해선 이미 파견된 폭풍 군단과 유사한 성격의 부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예이츠 선임 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는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일 협력이라는 틀을 중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딕 체이니 전 부통령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역임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서 대중국 정책을 담당했던 예이츠 선임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예이츠 연구원님,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1기 때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칠까요?
It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of China, who's been aggressive towards all of his
중국의 위험성은 시진핑 주석 집권 동안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해협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며 늑대 전사 외교, 영해 침범, 공격적인 경제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식 생활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펜타닐, 코로나19, 경제 분야 경쟁, 제조업 의존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루비오 장관이 지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미국 부흥을 위한 여러 행정명령과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며 책임 있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예이츠 연구원님, 한국이 미국의 더 나은 파트너이자 동맹국이 되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하는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까요?
Well, in some ways, just being a good ally, regardless of how it deals with China, is, I think, going to be.
한국이 미국의 좋은 동맹이 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 겁니다. 한국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매우 실질적인 동맹 관계, 우호 관계를 맺고 있죠.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모두 윤리, 투명성,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다른 신흥 기술 강국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 첨단 기술을 보호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이익이 일치하는 연합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동맹에 대한 광범위한 존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예이츠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한일 협력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경제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협력뿐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시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강력한 동력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까요?
It had a lot to do with an alignment i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Japan and Korea.
미한일 공조 강화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 지도부의 협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 중국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고 이해관계가 일치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행복한 수혜자였죠.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일치할지는 동맹국들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집권하는 세력이 여전히 미한일 협력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한일 그룹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룹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수정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능력이 향상되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이츠 연구원님, 미한일 3국 협력의 성과로 꼽을 만한 다른 실질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Well,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ll have a very significant interest in maritime security. That in many ways
미국, 한국, 일본 모두 해양 안보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군 역량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진 배치 역량에 더해 동맹국들도 자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해안 경비대들도 상당 수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타이완 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어선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함대가 영해 침범을 자행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각국 해안경비대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에너지 안보에서 협력할 수 있고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우호국 간 공급망 구축, 즉 프렌드 쇼어링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업 협력도 있죠. 미국은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예이치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미한일 3국 조선업 협력도 가능할까요?
Well, I'm not surprised that it came up by President Trump. I know a lot of his team have some experience in this area. There have been people who have Navy experience.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중 상당수가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이나 해양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거의 지난 10년 동안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파트너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함께하든 아니면 아시아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협력하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고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삼각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한국과 필리핀 간의 양자협력 또는 한국과 타이완과의 협력, 일본과 타이완 간의 협력 등 모든 것이 동맹국과 파트너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해 항해의 자유와 공동의 가치를 보장하고 권위주의적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이치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Yeah, well, I would discount some of the background chatter that came out in those books and other kinds of disclosures from the first term.
저라면 그 책들에 나온 잡담과 트럼프 일기팀의 다른 종류의 폭로들을 무시하겠습니다. 저도 5년간 백악관에서 체니 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꼭 공개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압박 가운데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특권이 그런 발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보좌관들도 많은 압박을 받고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 한국에 주둔 중인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무엇을 고려하고 우리의 군사태세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죠. 결국 주둔군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한 그 주한미군이 미국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토를 통해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미군 주둔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한 양국을 보호하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모두가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계속하는 한 동맹은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은 매우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예이치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면서 분담금을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데요.
Well, I don't really speak for President Trump, and he definitely is able to speak for himself and will, as his first few days in office have already proven.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며칠 동안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주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말할 내용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타이완, 일본, 한국이 포함되며 유럽의 동맹국들에게는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그 재조정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압박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런 종류의 재조정을 원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위협을 감안해 미국이 개입하기 전이라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GDP에 얼마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숫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듯 말이죠.
지금까지 스티브 예이츠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의 미한 동맹의 대중국 전략과 국방 협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유엔 제재를 받은 북한 선박 두 척이 중국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해외 운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들의 중국 내 활동이 점차 일상화되는 양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 SPO의 위치 신호가 또다시 중국 해역에서 잡혔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SPO는 현지 시각 24일 새벽 현재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SPO는 지난 8일 이 해역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약 2주 만에 같은 해역에서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SPO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이 과거 북한산 석탄의 주요 환적지로 지목된 곳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이 제재 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졌던 해역에 진입한 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대북 제재 선박은 또 있습니다. 북한 선박 능라 2호는 지난 20일 오후 3시경 중국 다렌 인근 해역에서 서쪽, 즉 중국 보하이만 해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능라 2호가 지난 3일 보하이만을 등진 채 북한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보하이만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사실상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능라 2호가 북한 남포에서 약 400km나 떨어진 지점에서 그것도 중국 방향으로 향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능라 2호는 제재 위반 선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이 선박이 2017년 환적지인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옮긴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능라 2호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2019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능라 2호는 백양산호란 이름으로 운항하며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석탄 환적에 관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 해역에선 북한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재 이행에 더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중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달 초 능라 2호의 중국 운행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해당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닐 버츠 전 위원은 최근 BOE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공개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 필수 장비인 진공로를 불법 수입한 건 핵 증강 야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 세계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한 뒤 여러 나라를 거쳐 불법 핵 장비를 수입한 사실을 공개한 올브라이트 소장은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재 이행 및 수출 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을 노리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더 어렵게 만들도록 제재 이행국들의 개별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올브라이트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최근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 장비가 불법 수출된 사례를 확인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HS 코드가 위조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이를 어떻게 추적하게 되셨습니까?
This case attracted my interest because of its complexity, where you had North Korea not only using multiple transshipment points.
이 사건은 북한이 다수의 환적지를 이용하고 특히 세관 당국에서 품목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하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선적 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공로, 특히 우라늄을 응용할 수 있는 진공로의 수출 사례에 대해 항상 특별히 주목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의 공개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 통제와 감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진공론은 고농축 우라늄이나 기타 핵물질 생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얼마나 중요한 장비인가요?
Well, vacuum furnace is very important to 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vacuum furnace is where you melt the uranium metal so that you can pour.
진공론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진공론은 우라늄 금속을 응용해 틀에 부어 핵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의 필수적인 장비로 진공로가 없이는 핵무기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국들은 진공로가 북한 등과 같은 국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이 북한으로의 진공로 불법 수출 경유지로 악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를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의 정교함과 관찰된 주요 패턴은 무엇인가요?
North Korea is clearly trying to find weaker links i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so Spain has had trouble. It was deeply involved.
북한은 분명히 수출 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과거에도 약 20년 전 리비아의 원심 분리기 시설을 구축했던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이끈 불법 핵 기술 확산 네트워크에 일부 수출품을 제공하며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을 경유해 멕시코로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는 핵 공급국 그룹의 비교적 신규 회원국으로 수출 통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진공로 발송자와 수신자가 멕시코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HS코드를 기계류라는 일반 코드로 변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출된 물품은 적발되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보가 제공되면 협력해 선적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으로도 수출하며 북한의 실제 목표는 중국을 통해 진공로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적 업체가 물품을 금속 폐기물로 분류했는데 이 항목은 검사 빈도가 낮아 불법 선적을 은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북한은 사실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수출 통제법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진공로가 중국에 도달한 순간부터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북한으로의 불법 경로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Well, the background is we track a lot of shipments of goods, and we are involved in various types of.
저희는 여러 물품의 선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정부와 기업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이른바 확산국과 관련된 사안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북한과의 치열한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소장님은 보고서에서 HS코드를 위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실행에 옮겼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제도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One is that the custom authorities know what's coming in and what's going out. So you need both import.
첫째, 세관 당국은 수입과 수출되는 모든 물품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 및 수출 기록의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진공로를 수입했다면 그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실패 중 하나는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HS코드 작업을 분석 작업과 결합해 수출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민감한 물품의 수출을 식별하며 조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공로와 같은 물품은 멕시코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자주 가는 품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국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통제 품목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핵 공급그룹 소속 국가들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진공로 같은 장비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is case suggests that they're working pretty well. That North Korea has to go to these great lengths to try to avoid.
저는 이번 사건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점에서 제재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을 경고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경고 체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 연구를 발표하고 공개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림으로써 국제사회가 이에 맞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불법 선정 및 제재 회피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제 집행기관들은 이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나요?
I think North Korea is trying all the time, and we haven't even talked about missiles related exports, conventional weapons sales. So I think
저는 북한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사일 관련 수출이나 재래식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제재가 부과된 품목은 매우 광범위하며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밀수출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이는 북한의 노후화된 핵무기 시설을 교체하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북한이 계속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핵 관련 품목에 대한 시도는 자주 이루어지지 않지만 각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북한에게 매우 심각한 실패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서방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정치적 혼란기를 맞았고 미국은 정권교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북한의 핵 역량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But I think this export shows North Korea is certainly committed to building up its nuclear arsenal one way or another, and that it needs to replenish its supplies.
이번 수출 사례는 북한이 핵무기 증강에 전념하고 있으며 장비 공급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공로는 고장난 기존 장비를 대체하거나 용량 확장을 위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핵무기 제조를 위해 북한이 여전히 서방 국가의 물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북한의 취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공급망을 교란하고 병목 현상을 유발하기 위해 제재를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핵 비확산 문제와 직결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를 방해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졌어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물질 불법 수입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신상과 신문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군 포로들을 처형 위험에 있는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23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그들이 송환될 경우 직면할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Is the risk of harm if they're sent back. And so what we are calling on the Ukrainian government to do first and foremost is to acknowledge that they
시프턴 국장은 23일 VOA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우선으로 촉구하는 점은 러시아 군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여 특수한 위험을 갖는 북한 군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는 안전한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북한 군인들은 본국에 송환되면 명령 불복종과 탈영 등으로 간주돼 당국으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생포한 북한 군인의 얼굴과 대화 내용을 공개해 러시아가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노출된 북한 군인들과 그 가족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가 뻔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go after you and may go after your family if you find yourself captured. For the individual, the families in North Korea, they will be blamed.
킹 전 특사는 북한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군인들의 가족을 추적할 것이고 아무 관련 없는 가족들은 자기 아들과 남편들이 생포된 데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군인들은 처형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7일 V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생포된 북한 군인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OHCHR 대변인은 국제인도법은 포로들의 사진과 신문 기록 및 기타 사적인 데이터 공개를 포함해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로를 보호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포로에게 쏠리는 관심은 석방 시 포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은 23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을 보호하고 이들을 송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포로의 대우와 관련해 제네바 협약 제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북한 포로의 면담 동영상이나 이들의 신원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네바 협약 해설서에는 전쟁 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 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북한군 포로들을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선 북한이 자국을 침략한 러시아에 파병 및 군사 지원을 한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는 생포된 군인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협력을 은폐하는 가운데 생포된 북한 군인들이 파병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이 공개된 만큼 이 병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는 경우에 본인과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그 가질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앞에 있는 동안에 그런 파병 자체가 사실은 북한 정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 이제 그 제네바 협약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따라 봤을 때도 지금 상황에서 그를 이제 송환시킨 거는 인도법의 위배의 소지가 크다. 서한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신 분석관은 또한 향후 추가로 생포되는 북한 병사들이 자신들의 신원 노출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잡히더라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단체들이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혹행위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해 향후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로서의 소출을 준비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진검다리, 싱크 등 대북인권단체들과 영국의회 북한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빗 알톤 상원의원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12상 비상계엄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연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전 국정원 간부가 계엄에 대해 폭로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연 전 국방장관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연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따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오보했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얘긴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대체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은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6일 포고령은 대통령이 최종 검토한 것이라고 다소 상반된 주장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날 헌재에서는 양측 모두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또 다른 핵심 물증인 비상 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비상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저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김영현 전 장관은 20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엇갈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양측 모두 김영현 전 장관이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은 제가 작성했다. 최상목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비상계엄 쪽지가 시사하는 것, 즉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모두 자신들이 설치하려 했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보위와 같은 성격이라 생각했다면 고도의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줄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소 좀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인 것 같기도 한데 헌법재판소 다음 변론은 언제 열리나요?
헌법재판소의 다음 변론은 설 연휴가 지난 2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국정원 간부가 국회에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했군요.
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20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폭로를 했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 차장은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국내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니라 정치인을 잡으라는 지시였나요?
그렇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그 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서야 그 지시가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윤 대통령을 좋아했다.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체포 대상 명단을 보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가족과 저녁 식사하고 TV를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 수갑을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어디? 북한 보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으로 정치인들을 잡아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은 북한 정권과 다름없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 전화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움직였나요?
홍 차장은 그날 밤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했으나 조 원장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영 원장이 어떻게 외면을 했다는 거죠?
홍장원 전 차장은 11시 6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 11시 30분에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렸다며 내가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하니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했을 뿐 관련 보고받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조태영 국정원장은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 뒤에 홍장원 차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 홍장원 차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국정원에서 해임됐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